할렐루야, 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주제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은혜의 자리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불러
날마다 빛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과 경배 박수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우리에게 믿음 주소서.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한 주 없도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삶은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Oh.
완전합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은 넘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종기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종기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번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지구촌 공동체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구촌 공동체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결단함에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귀한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시고, 레마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심령 속에 거룩한 말씀이 심기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세우시옵소서. 오 주님 앞에
제가 지구촌교회에 나간 것을 감사하며 주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가족 건강과 구원의 은총이 항상 있기를 항상 감사하며 사랑이 가득한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3년 전 엄마의 암 수술 이후에 건강 회복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올해 둘째 언니가 암 수술을 받게 됐는데 또한 건강하게 잘 회복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내년에 더욱 주신 은혜 감사하고 매일의 삶이 주님께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조카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을 만나 결혼을 결실을 맺게 하신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2세 계획과 건축사 시험 공부, 팀 이동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때 계획하심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구하면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특새 세 번째 날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 앞에 찬양하고 또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들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세들도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마다 그 맛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나라와 민족 또 선교지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곳곳에 간섭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눈물로써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은혜로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더불어서 악한 마귀,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어둠의 세력이 물려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만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형제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을 주님 앞에 겸허하게 올려드리며 그러나 그 가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체험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놀라우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분당에서 수지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수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시작. 수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육목장 우리 미취학 어린이 청소년 부모님들과 함께 많이 아이들 오고 있는데 부속실에도 물론 있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큰 박수로 격려합니다. 은혜 나눔 게시판 많은 분들 또 간증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간증이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또 큰 격려가 됩니다. 설교 노트도 준비해 있는데 많은 은혜 누리시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신년 특새 때는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육자들이십니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수고하시는데 가끔 가다가 창문 열으시고 안녕하세요 인사도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한 큰 박수로 격려합니다. 그 외 또 특새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경찬팀, 뭐 방송, 음향, 안내 각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6시 5분 되면은 이중주차하신 분들 또 셔틀버스 이동이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인생이 인과 응보의 법칙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윤회가 된다라는 것, 다시 이제 반복적으로 순환된다라는 것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순회적으로 인생에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다음 생에서는 잘 살자. 매력적이죠. 근데 문제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다시 태어난다면 선행에 의해서 다시 태어날 인간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정확한 기준이 뭐죠? 뭐 얼마만큼 선행을 해야지,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그걸 누가 정하죠? 이 윤회설에 관해서는 실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절대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거를 누가 정하느냐 이야기입니다. 반면 성경적 세계관은 인생이 돌고 도는 순회적인 그런 역사관이 아니라 전능자가 개입하셔서 역사를 이끌어나가는, 실은 처음부터 중간 그리고 마지막까지 직선적인 세계관입니다. 동시에 성경 로마서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는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인간은 한 번 살고 죽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이제 한 번 살 때만 기회가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이 갖는 위기가 뭐냐면은 이렇게만 가정했을 때 죄인 된 인간,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는 인간이 무슨 수로 영생에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의는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기 다다를 수 없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수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인과응보의 법칙, 율법들, 그 위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도 인과응보의 법칙이 존재하지만 인간의 인생이, 내가 사랑하는 인생들이, 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비록 죄를 졌지만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도 죄인된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이 한 구절이 특별히 새벽기도 때 여러분 마음에 계속된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덕을 추구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선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도덕성은 인간을 창조하신 그 절대자의 은혜를 추구해야만 궁극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선을 추구하는 사람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알면서 선을 추구하는 사람과 율법적으로 살면서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근본도 다르지만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열매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늘 사람과 함께 가지만 율법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결론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선을 베푸는 것은 내가 놀라운 은혜를, 정말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거거든요. 이건 완전히 근본 목적과 동기가 다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다시 율법의 개념을 가지고 선을 추구하려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제자 훈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나는 잘 지키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못 지킬까라고 정죄하는 자세로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현상이죠. 자, 그러면 인간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까요? 성경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선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맞았을 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때로 사람의 변화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인간은 안 변하는 것 같아 라고 뭐 어느 한 사람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옆에 사람, 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야, 진짜 안 변하는 것 같다. 근데 변화를 위해서는 충격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이 충격을 받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더욱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한계 상황, 고난, 위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절대적인 실은 기회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질되거나 파괴적이 되거나 아니면 무너지거나 불에 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 자신의 삶에 그렇구나, 어떤 다른 것이 아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전혀 생각지 않았던 새로운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요셉이 당한 일들이 그렇습니다. 형제들에게 찾아온 지금 이 위기 상황이 그렇습니다. 인생 말년에 야곱에게 찾아온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볼까요? 야곱의 가족들에게 애굽에서 구해온 식량들로 한동안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요셉 외에는 누구도 이 가뭄이 7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실은 알지 못했죠. 그리고 실은 지금 애굽의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가나안의 야곱의 가문은 시므온을 애굽에 남겨둔 채 얼마 전에 애굽에서 가져온 그 식량으로 위기들을 모면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 돌아올 때 모든 형제들의 자리 속에 돈뭉치가 그대로 들어있었잖아요. 인간은 순간적인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절 말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계속된 위기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우리의 삶에 식량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육적이든 영적이든 다 먹어치움에, 그 말이죠.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버지 야곱은 형제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유다는, 지난번에 애굽 총리가 야곱의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식량도 못 구하고 애굽 총리를 만나지도 못할 것이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또 반복합니다.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야곱이 이 상황을 모를 리가 없죠. 양식을 처음에 구해서 돌아왔을 때 다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레아의 둘째 소생인 시므온이 애굽에 잡혀서 생사를 모르는데도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식량을 구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형제들이 들었어도 좀 섭섭했을 거예요. 그때 유다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곡식을 구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두 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실은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어제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애굽 총리는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야 너희가 죽지 아니할 거다 라고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20년 전에 숨겨진 이 범죄들 계속된 둘러대기식 거짓말을 낳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거짓말로 매니플레이트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하죠. 이단은 항상 그런 식입니다. 처음에 좋은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이 다릅니다. 이 말을 모를 리 없는 야곱이지만 다시 들으니까 야곱도 화가 났어요.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라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게 한 달 전에 일어났을까요? 두 달 전에 일어났을까요? 근데 야곱은 아직도 화가 나 있는 거죠. 형제들이 그렇게 상황을 대처한 것에 대해서 시몬에 대한 걱정은 뭐 없고요. 이제 베냐민에 대한 걱정이 더 있는 거죠. 과거의 20년 전에 요셉을 그렇게 편애했던 그 마음이 아직도 야곱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야곱이라고 표현되어졌는데 성경은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이라는 별명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별명이죠. 야곱이 압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면서 야곱의 인생의 극적인 회복과 변화가 일어났을 때 붙여준 이름, 너는 이스라엘이라. 형제들이 대답합니다. 7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야곱의 형제들은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대드는 거죠. 하소연을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꼬치꼬치 물어봤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대답한 것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변명입니다. 42장과 43장을 비교하면서 읽어보세요. 애굽 총리가 가족을 물어볼 때 없어진 야곱 이야기도 하고 오지 않은 베냐민 이야기도 한 것은 형제들이요 스스로 두려워가지고 자기들이 자진납세한 겁니다.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사이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나선 인물이 있습니다. 유다입니다. 유다가 나서 중재를 합니다.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대해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지난번에는 누가 나섰어요? 장자인 루벤이 나섰습니다. 시므온을 데려오지 못하면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두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번에는 유다가 나서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합니다. 유다가 책임지고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을 데리고 갈 막내 베냐민 둘 다 생명을 살릴 것이라고 장담을 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유다 자신은 영원히 죄인으로 남겠다. 생명을 내놓는 거죠. 어떻게 보면 르벤이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기를 걸고 맹세한 거고 르벤은 자기 자식들을 걸고 맹세한 거고 이제 아버지 야곱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탈취한 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적어도 20년 이상의 세월을 도피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이 동생을 복수하러 죽이려고 온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가슴이 떨려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온 것 같은데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우리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마주하죠. 분명히 약속은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쯤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때쯤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요셉의 꿈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것만큼 그런 상황들을 13년을 마주했어요. 아버지 야곱도 그랬습니다. 돌아가야 될 때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이건 마중 나오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죽이러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절망스러운 위기의 상황에 야곱은 얍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독대합니다. 야곱 인생에 다시 한번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가 또다시 왔습니다. 애굽의 형제들을 안 보내자니 다 굶어 죽을 것 같고 시므온도 죽을 것이고 베냐민과 함께 형제들을 보내자니 예전에 베냐민의 형인, 친형인 요셉을 잃어버린 트라우마가 생각난 겁니다. 야곱은 어찌 보면 애굽의 총리를 못 믿은 것이 아니라 요셉을 잃어버리고 시므온을 볼모로 잡히게 한 나머지 형제들을, 나머지 자식들을 못 믿는 거죠. 네, 야곱은 그 오래전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에서를 만나기 전 얍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처럼 오늘 중대한 결단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의 이름이 다시 이스라엘로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곱이 아니라 누구요?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특별히 영적인 결정을 하는 이 순간, 그리고 담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별명 이스라엘로 표기됩니다. 야곱이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중대한 결정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과거에 주어주셨던 영적인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잖아. 여러분은 누구를 닮으셨나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신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님을 하시고 은퇴하신 미국 분이신데 그분이 저에게 영어 이름이 필요하니까 네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뭐 첫째는 Peter, 그러니까 바울이죠. 근데 바울은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하고 너무 힘들게 산 것 같아서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그럼 피로는 어떠냐? 베드로는 어떠냐? 베드로는 전생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준 것 같아서 베드로도 싫다고 했습니다. 티모티는 어떠냐? 디모데는 어때? 디모데는 굉장히 유약한 사람인 것 같아서 싫다고 했습니다. 데이빗은 어때? 다윗은 어때? 그래서 그거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라서 좋았던 게 아니라 다윗의 이름의 뜻이 be loved, 사랑받는 사람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정했습니다. 근데 실은 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기보다 저 인생이 야곱 같습니다.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어려운 일을 결정할 때마다 야곱을 많이 떠올립니다. 11절 말씀,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이스라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성경에 여러분을 닮은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13절 다 같이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어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들 베냐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내 아우도. 너희들의 형제란 이야기죠. 너희들의 형제 잃어버리지 마. 또 요셉처럼 그렇게 잃어버리지 마. 내 아우도 데리고 가라. 야곱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했습니다. 갑자기 기운이 난 듯합니다. 온갖 좋은 것들로 예물을 준비해 갑니다. 그리고 돈도 충분하게 준비해서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절로 지난번에 가져온 돈도 다 가져갑니다. 오래전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도 야곱은 예물인지 뇌물인지 엄청나게 준비해서 그 복수를 하러 오는 에서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꾀돌이 야곱이죠. 요셉처럼 생명처럼 아끼는 막내 아들 베냐민도 너희 형제니까 잘 보호하고 데려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갖 선물과 예물과 돈과 마치 딸 하나 시집 보내는 것 같아요 당시에. 그리고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내는 모든 것들이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위한 것을 야곱이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야곱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믿다 안 믿다, 안 믿다 믿다, 믿다 안 믿다, 그러다가 안 믿다 될 일도 안 됩니다. 이거 내 삶이고 나에 관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눈물로써 나아가는데 내가 안 믿으면 누가 믿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도 중요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나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나도 하나님을 대면해야죠. 이건 나에 관한 일이고 내 가족에 관한 일이고 내 생명에 관한 일이라면 나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야죠. 이제까지 그렇게 베냐민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았던 야곱이 이런 담대한 결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을 다시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야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게 이스라엘의 뜻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교로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겼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니까 하나님을 붙듭니다.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가 붙든 하나님은 굴곡 많은 자신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인생에 베푸신 한 단어,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누구예요? 그 엄중하고 굉장히 엄격한 그 애굽 총리,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뭐를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일면식도 없는 이방인인 애굽 총리, 그 자기 아들 죽은 아들 요셉인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총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신앙이 간절해지십니까? 위기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다시 예전에 야복강가에서 만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을 다시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생명은 곧 야곱의 생명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야곱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 앞에서 용기 있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선이 이제 요셉의 형제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15절 말씀,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선이라. 다시 한번요 따라해 보십니다. 요셉 앞에 선이라.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습니다. 14절 15절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죠? 형제들 사이에 편애적인 사랑으로 비극을 자초했던 아버지 야곱은 다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은혜를 베푸시리라. 그리고 자신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인면수심에 범죄를 했던 형제들은 다시 요셉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과오를 피하려 해도 결국 모든 인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인생입니다. 도덕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도덕, 선을 추구하는 거, 적지 않은 철학자들이 사후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고 인생을 판단하는 절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추구하는 선과 악, 도덕적인 개념은 다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판단해주는 절대자가 없다면 인간이 정하는 도덕적인 규칙, 규범, 선, 이건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공평하게 판단해주는 절대자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절대 진리나 절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포스트모던 사회를 잘 보시면 도덕의 개념이 회색지대입니다. 무의미한 것을 추구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팽배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상대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절대자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절대자가 필요합니다. 전능자가 필요하십니다. 그 절대자는 심판자여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정의로워야 하고, 공평해야 하고, 실수가 없는 전능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그런 전능자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벌써 다 죽었습니다. 어제 다 죽었어요. 새벽 제단도 나오고 싶으셔도 못 나오셨을 겁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믿는, 야곱이 고백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인생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열두 아들 중 라헬의 소생인 요셉과 베냐민만을 편애한 것과 달리 하나님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모두 품으시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로 삼으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린다면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문을 돌보신, 야곱의 가문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며 나 같은 죄인도 품으실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편애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과 응보로만 나를 판단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의 잣대로 나를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택할 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는 자는 그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듣는 예기치 못한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단 한 번도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서 들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절대자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선한 싸움을 잘 싸웠도다. 아무도 이 땅에서 나를 그렇게 평가해 준 적이 없는데,
그래도 부족해도 예배하고 부족해도 섬기려고 하고 부족해도 다시 회개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친 그 삶에 대해서 이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평가해 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음성, 착하고 충성된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잘하였도다, 잘 싸웠도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얍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설 것이라면,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나는 은혜를 택할 것이라면, 하나님 저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은혜를 선택하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 대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인생은 궁극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복음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심판대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지금도 그렇게 은혜를 간구하며 살고 또한 은혜를 베풀며 사시는 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예외 없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은혜 때문에 예배하고,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은혜가 2024년도 오늘 그리고 내일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입니다. 마지막 때만 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야곱의 가문에게 찾아온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이 애굽 총리를 위하여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사기 위하여서 온갖 예물을 준비하고 자신이 생명처럼 아끼는 그 아들 베냐민까지 내어준 것처럼,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내어주셨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선다면 매 순간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인생길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습니다. 우리는 공로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주의 은혜라.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다시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길 모두 마친 후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그렇습니다.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서 주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때 어떤 주님의 얼굴을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공로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의 친구, 저의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야곱의 가문에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교회 공동체에 흐르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못다한 기도까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올해 저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겸허하게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잘하였도다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업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지혜를 갖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치유와 회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구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기쁜 마음으로 뵐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공로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항상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 그 생각만 해도 아찔한 우리의 인생인데, 늘 그러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섬기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담대해져서 야곱이 아닌 얍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율법을 잘 싸움도 아니요, 어떠한 하나님 우리의 지혜도 아니요, 그 모든 것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감옥에서, 구덩이에서, 노예로서 살아갔던 요셉의 삶 가운데 형통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때를 연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쁨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때마다 회개하는 죄인 된 심정으로, 그러나 그 죄인을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안아주시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 가운데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도 우울한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를 간구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 저는 공로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기쁜 서로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놀라우신 이름, 나의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가실 분들 가시고 또 계속 남아서 기도하실 분들 함께 남아서 우리 찬양하신 후에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공로 전혀 없도다 없습니다.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찬악게나
찬악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날까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2024년 한 해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인조자 주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4년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시작하여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은혜의 걸음을 한 걸음 걸음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 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나의 인도자 되시고 하나님 고백하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들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 우리의 가족, 우리의 목장 식구,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를 그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장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우리 배우자,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주님 그들을 주님께서 우리로 불러주시고 그들의 삶과 우리 하나님 기도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파하는 지체들을 따는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고민으로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을 주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낙심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이미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 번깃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런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전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께서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회복시켜주시고 강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와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의미 아니
자격 없는 내 의미 아니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함께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느덧 탄생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지구촌 교회가 여섯 가지 킹덤 프로젝트를 통해서 민족 치유 세상 변화의 비전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 리더로 세우신 이동호 원로 목사님, 최성훈 담임 목사님, 무엇보다 동역하는 또한 부교육자들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자랑인 우리 마을장 목자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을장 목자님들을 통해서 목장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목장들이 돌보고 나누고 전하는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순조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한번 다시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 가운데 30년 전에 우리 지구촌 교회로 허락하여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나오고 30년 후에 지금까지 우리 지구촌 교회가 아버지의 교회 성경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주의 교회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쓰는 교회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